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드론 전담부대 창설을 예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총참모부가 드론 체계를 위한 별도의 부대 창설 작업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연설에서 올해는 전장 등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면서 드론 체계는 지상, 공중, 해상에서 효과를 보여줬다며 전담부대 창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드론 전력과 드론 자체 생산을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올해 100만 기의 드론을 생산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러시아군에 대한 공격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왔으며 지난 2일 침몰시켰다고 주장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탑재 함정 이바노베츠함에 대한 공격에도 수상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수차례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오전 6시부터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크이우에서 수차례 폭발이 일어났다며 드니프로강 인접지역에서 최소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레 시네 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도 북동부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가해져 기반시설이 타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이스라엘 추가 지원안이 부결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발의한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176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은 이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절차에서 찬성 250표, 반대 180표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14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의원은 46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드라우로 의원은 이 법안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면서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과 인도적 구호물자 제공을 지연시킨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켄 칼버트 의원은 이 법안은 영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우리 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존슨 의장은 상원에 별도 상정된 미국 국경안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1180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이 도착과 함께 사망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어제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탐지해 추적했다며 이들 군용기는 공역을 비행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위협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의 경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 군용기는 사전에 해당국에 통보를 하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항공기들을 추적하고 이들의 적절한 행동을 알리기 위해 위성, 지상, 공중 레이더와 전투기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을 가동 중이며 다양한 대응 방법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투폴레프 95MC 전략폭격기 2대가 수호이 30SM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아 알래스카 인근 해상을 9시간 비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영공 이용에 대한 국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됐다고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은 밝혔습니다. 투폴레프 95 폭격기와 수호이 35 전투기가 포함된 러시아 공군기 편대는 지난해 2월에도 알래스카 인근 상공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휴전과 인질 석방 등에 관한 하마스 측의 역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카타르에 이어 어젯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하마스의 역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강하게 비난하고 러시아, 북한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신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이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싶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고 함경도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을 9번이나 쐈다며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더욱 집중하며 국제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we sit here, Russia continues to flout international law as it doubles down on its violations of the UN arms embargo.
우드 차석 대사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현재까지 러시아는 북한에서 제공받는 탄도미사일을 최소 9차례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오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정과 세계 비확산 체제는 물론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the global.
우드 차석 대사는 분명히 하자면 러시아는 이 전쟁의 유일한 침략자고 오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라고 말했습니다.
To be clear, Russia is the only aggressor in this war and the only one that could end this war today.
또한 푸틴이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유엔 헌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즉시 철수시킬 것과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무기 및 물자 조달을 중단할 것, 그리고 안보리 회원국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 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관계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취임 27일 만인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5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와 공급망 협력 등 한중관계와 북핵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새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과 이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환기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원치 않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형세의 긴장엔 이유가 있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긴장을 격화하는 언동을 택하지 않은 채 대화와 협상으로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 긴장의 책임이 북한에만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화살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전환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 7차 핵실험 같은 중국 안보에 영향을 줄 만한 대형 도발이 아닌 대남 정책 전환이나 미사일 개발 문제로 북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왕 부장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중 외교 장관 간 대화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핵심에 두고 공세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대목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측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며 중국 당국이 붙잡은 탈북민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강제 북송이 국제 문제화된 시점에서 중국도 이를 무시하지만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고 그러나 우리 당장 임박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억제하고 중국 측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대한 공개 요청은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중 두 외교수장은 양국 갈등 최소화 그리고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은 대한국 정책에서 안정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종일관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중 간 경제적 연계가 긴밀하고 생산망과 공급망이 고도로 연관돼 있다며 경제 문제의 정치화, 안보의 일반화와 도구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고 조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자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의 속도를 내기로 공감했다고 상기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하자고 제안했고 왕 부장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유한 명예 교수는 한국 정부가 경제 안보와 가치 외교 관점에서 미일과의 협력에 집중하고 공급망 탈중국화를 시도했던 지난해와 달리 중국과 경제 등 부분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모두 경제 문제가 자국 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명예 교수의 진단입니다.
작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북한 핵 개발에 따라서 공포의 균형을 잡았고 이제 올해부터는 현안인 경제 문제라든가 뭐 지역의 어떤 새로운 질서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력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올해는 새로운 어떤 관계 설정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이 연초부터 시작이 됐고 비교적 그쪽을 이제 올해는 좀 신경을 쓰겠다는 방향이라고 저는 봐요.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 전문가는 중국이 통상 전문가인 조 장관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조 장관이 미한일 협력을 우선순위로 두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한중일 정상회의 등 고위급 교류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중국이 신중한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중국은 올해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나서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임을출 교수는 한중 양국이 단기적으로 경제 분야 협력을 모색하면서 큰 틀의 관계 설정은 정세 변화를 봐가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총선 또 미국의 대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세 변화를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올해보다는 이런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통화는 전임인 박진 전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왕주임과 통화하는 등 종전 관례와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걸끄러운 한중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북한 당국과 인권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6일 국무부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의 처지뿐 아니라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도 북한과 기꺼이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대 소년마저 가혹한 노동형을 살게 만드는 북한의 악법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터너 특사를 인터뷰했습니다.
터너 특사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거의 넉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둔 건 무엇인가요?
I've largely been focused on shining the spotlight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저는 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 탈북 난민과 탈북자 커뮤니티에 관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우려를 듣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이 다자간 공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는 지난 30년의 북핵 외교가 실패하면서 인권 우선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직 관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 우선의 정책에 동의하시나요?
Of course I do.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has been coming out more.
네, 물론입니다. 이 북한을 둘러싼 대화에서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해외 노동자를 이용하는 북한 정부의 행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이든 행정부에선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ell, first I would say that I have been appointed to my position, which I think is a huge step forward.
먼저 제가 제 직책에 임명된 것은 우리의 더 폭넓은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에 따른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카운터파트인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와도 정기적으로 접촉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관리와의 협력은 어떤가요?
Senior official Park and I are in close contact at all times.
정박 대북 고위 관리와 저는 항상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업무를 가장 잘 통합하고 안보와 인권 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총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안보 문제를 둘러싼 대화에서 인권 상황은 이러한 모든 안보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묶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네. 특사님은 취임 후 발표한 다섯 가지 중점 계획 가운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하지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 보호법,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서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유엔과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어떤 대응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Well, first, thank you for raising these three so-called evil laws. The laws themselves.
네, 먼저 소위 악법으로 불리는 이 세 가지 법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 자체는 매우 가혹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법 중에 하나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10대 청소년들을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기소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고 있는 조치 중 하나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가혹한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 이외에도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북한 인권 증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어떤가요?
So the USROK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at the strength.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러한 동맹의 힘은 분명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의 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측의 카운터파트인 이신화 대사와 정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조명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해왔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한 양자협의를 재개했고 이 협의를 통해 북한 인권 증진, 북한 내 정보 접근성 제고, 또 난민 문제, 재정착 문제 등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측면에 걸쳐 협력을 조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관심사입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각에선 말이 아닌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중국의 행태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나요?
So the US has made our position on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들과의 양자 대화는 물론 다자 대화에서도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강화할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coming up in the coming year to continue to apply pressure.
앞으로 중국과 다른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받는 끔찍한 처우와 상황을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동안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에 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압니다. 왜 이런 노력이 중요한가요? 또 어떤 지원 노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까?
You know, I think in many of the diplomatic conversations that we have, we
우리가 하는 많은 외교적 대화에서 우리는 종종 지정학적 공간과 대화에 매몰돼 그 대화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끝에 실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난민과 탈북자들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권 존중 사회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은 언젠가 우리 생애에 언젠가 바라건대 북한으로 돌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탈북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세대교체 등 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영어 능력까지 겸비한 창의적인 청년들이 북한 인권운동 전면에 더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I think it's fantastic. I'm so encouraged and I myself have had the opportunity to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고무적이고 저 자신도 이 똑똑한 젊은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이 운동의 미래의 지도자이자 또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젊은 활동가들과 리더들의 에너지와 관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구사력에 대한 지적인 능력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쌓고 있다는 점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젊은 활동가 리더들을 조명하고 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정보 유입 활성화 등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는 제게 지난해 430만 달러를 30여 개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decades, the State Department has been one of the largest donors.
국무부는 이 수십 년 동안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최대 공여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문서와 노력을 포함해서 책임 규명과 독립적이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달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주년이 됩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터너 특사님도 제네바를 방문할 계획으로 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뭘 강조할 예정인가요?
Yeah. 10 years ago,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네, 맞습니다. 10년 전 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고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제네바에 가면 COI 보고서 10년 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의 최악이며 북한 인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하거나 이 상황이 10년 더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를 방관하거나 이런 상황이 또다시 향후 10년 동안 계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올해 활동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요?
So to kick off 2024, I hope to return to Asia.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아시아로 돌아가서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런 인터뷰를 포함해 북한 안팎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촉진하는 등 제가 밝힌 5대 우선순위에 명시된 많은 노력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그리고 북한 정부의 3대 악법 폐지를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탈북 난민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이미 한국이나 미국 등지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임무의 새로운 부분인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이산가족으로 확인된 분들을 찾아내 미국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정부와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First, to the government.
저는 먼저 북한 정부에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있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화를 다시 제안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미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질문에 기꺼이 답하고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부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께는 미국은 여러분의 안녕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북한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변화를 옹호하고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 의지도 상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6일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독자 핵개발 지지 여론이 높다는 최근 한국 내 조사 결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혜택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태세 검토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소통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확산 공약도 상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미한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따른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최종현 학술원은 5일 한국 내 여론조사 응답자 천여 명 가운데 91%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61%에 달했습니다. 응답자의 73%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77%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기본 원칙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와중에도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난했으며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는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에 깊이 관여해온 캠벨 후보자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6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성 92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 부보좌관 겸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낸 캠벨 부장관은 이번 인준으로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1기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하는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외교와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와 군사의 중심을 아시아로 회귀하는 피벗 투 아시아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설계자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조율했고 이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 핵심 관계자로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와 미한일 3국 관계에 정통한 인사로 꼽혀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선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발 위험 감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과 관련한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매우 위험한 조치에 우려한다며 북한이 영내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다른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s taken very dangerous steps with respect to Russia providing military equipment to Russia.
이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도 우려된다면서 이는 우리가 억지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캠벨 지명자가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국무부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부장관을 인준하는 것은 우리가 동맹을 지원하고 탄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위기에 대응하고 전 세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6일 북한이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기술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대담에서 북한이 인공지능 AI 지식 기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자체적인 개발에 나서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북한은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획기적인 기술 사용에 최첨단에 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AI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AI 서비스 개발 기업이 출시 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검증하고 보고하는 레드팀인과 데이터 훈련 표준의 투명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의 새로운 AI 안전센터가 이러한 표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투명성 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AI 규범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모델이 국가 안보나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도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김 미들베리 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원자로 보호, 워게임 시뮬레이션과 정부 감시 등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새 불법 환적지로 지목된 석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이틀 동안 무려 11척의 선박이 수상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재함을 열고 화물을 옮겨 싣는 듯한 선박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는데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더 자주 출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서해 석도 앞바다를 촬영한 지난 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체를 맞댄 선박 여러 척이 포착됐습니다. 약 115m 길이의 선박 바로 옆에 약 50m 선박 두 척이 밀착했는데 바깥쪽에 자리한 선박 두 척은 적재함을 개방한 듯 선체 중간 부분이 유독 어둡게 표시됩니다. 가운데에 놓인 선박이 양옆 선박의 물품을 옮겨 싣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두 개 지점에선 약 50m 길이의 선박이 두 척씩 붙어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이 묘사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행위가 이날 하루에만 세 건이 포착된 것입니다. 전날인 1일에는 길이 130m와 105m 선박이 선체를 맞댔습니다. 이 중 더 큰 선박은 적재함 4분의 1가량을 열고 있고 바로 옆 선박은 적재함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적재함을 개방한 것으로 밀어 두 선박이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붙어있는 두 선박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행한 중간 보고서에서 석도 인근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2022년과 지난해 중순까지 주로 초도 인근 해상에서 이뤄졌던 환적이 최근 들어선 무대를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VOA는 작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도 일대에서 환적 의심 정황을 약 30건 포착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1, 2일에 한 건 이상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포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1일과 2일에 100m 이상 선박 3척이 포착된 이 해역에선 지난달 30일에도 120m 길이의 선박 2척이 선체를 맞댔습니다. 쌍을 이룬 채 적재함을 열고 있는 모습은 주변의 여러 다른 선박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자국 영해에서 환적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선박에 대한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과 금수품을 해외 항구에서 하역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공격 수단을 다양화하고 미한 양국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연쇄 발사를 통한 미사일 성능 개선과는 무관하며 무력 시위의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다양한 공격 수단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5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lot of the reason is really political, but I think North Korea also wants to have a broad set of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에 대해 제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더 심각한 확전에 직면할 것이며 한국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 우위를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월 18일에는 수중 핵무기 체계라고 주장하는 해일 5-23, 1월 24일에는 전략순항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불화살 3-31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1월 28일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30일에는 순항미사일 화살-2형, 2일에는 신형이라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지상과 해상 등 발사 플랫폼이 다른 미사일들을 잇따라 쏘아올렸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원칙을 누차 표명했고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즉강끝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한일 연합훈련 등을 들어 한국이 노골적인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미 괴뢰 호전광들이 떠드는 소위 즉강끝이라는 원칙이 즉사, 강제죽음, 끝장으로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발사 원점을 타격해 무력화시켜야 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킬체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제한적인 공격을 하고 한국이 대응하려고 하면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지상 또는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확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과 수상, 수중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퍼부어 한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제한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What they're demonstrating is that there is no single place or two places that South Korea and the US can hit.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열흘 새 네 차례 순항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군사 작전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의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IAMD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사장에서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면 IAMD를 압도할 수 있으므로 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해 대규모 사격을 시도해 IAMD가 모든 요격기를 소진하게 함으로써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요격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미한 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기존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과 신형 순항미사일이 무엇이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 전력을 계속 현대화하고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Now we don't know anything about what makes this version different from the other ones, but it looks like they're continuing to, you know, modernize and improve.
북한이 지난달 24일과 28일 발사한 불화살 3-31은 기존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1, 2형의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능이 개선됐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기존의 순항 미사일 이른바 화살 2형이라 불리는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일종의 병력 훈련,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의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발사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력은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병력의 숙련도도 중요한 만큼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해당 병력의 미사일 운용 역량 향상을 꾀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그들의 주장 말고는 검증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데 지표면에 가까운 저고도로 비행하려면 지형을 읽고 장애물을 피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해상이 아닌 육지 지형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 지형짐을 인식 능력이 있는 순항미사일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이런 능력이 없는 순항미사일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지형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지만 북한이 순항미사일이라고 선보인 미사일은 장애물이 없는 수면 위를 비행해 비교적 큰 목표물을 타격한 만큼 현재 미안의 방공망으로 쉽게 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아직까지는 미한 양국의 방공망을 포함한 억지력을 파괴할 역량이 없지만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발사가 미사일 성능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결과 원격 측정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시험 결과 잘된 점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 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발사를 위해 미사일을 개선하는 법인데 북한은 너무 빨리 연달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데이터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협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시험 발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기 마련인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는 그런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입니다.
At this point, so it takes time to crunch the data. I mean, they get lots of telemetric data, and it takes time to crunch the data, understand what went well.
발사한 미사일의 숫자, 다양한 발사 장소와 플랫폼을 고려하면 당장의 성능 개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미한 양국에 대한 협박의 의도가 더 짙다는 설명입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베르트 슈무커 박사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순항 미사일 발사는 단순 시위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poor in technology. Poor. There is no improvement. They depend on everything from outside.
슈무커 박사는 북한은 기술력이 열악하다며 기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도 기술 역량 개선 목적보다 보여주기식 시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슈무커 박사는 9년 동안 18개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특히 북한은 시험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독일 뮌헨 공대에서 5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독일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유엔 등의 자문을 해왔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앞서 이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매년 2개씩 총 18개의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에 새로운 시스템을 공급하며 대량 살상무기 기술을 확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북한이 앞으로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의장국 수임이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 노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라트비아는 대러 무기 지원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의 향후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은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대러 무기 지원으로 규탄받는 북한이 유엔의 규정에 따라 향후 군축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되고 또 이전된 무기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데 사용됐다는 보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자들이 다자간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형식 또는 표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의 의장을 맡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과 전 세계 비확산 및 군축 노력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라트비아는 현재 유엔 군축회의 회원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무기협력 등을 규탄해왔습니다. 캐나다는 군축회의에서 외교적 행위자들의 관여가 외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채 북한의 향후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올해 제네바 군축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북한의 대러무기 협력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의미 있는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유엔 규정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은 BOA에 군축회의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4주 동안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은 군축회의가 결성된 1979년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들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규정 개정은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2년 5월 말부터 4주 동안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 관행에 따라 순회 의장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북한이 국제사회 군축 문제를 다루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파키스탄 무장단체 하마스와 우크라이나와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향후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 시 자격 논란이 예상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So you generally have 3 to 4 different services. They usually start around $10 for the basic service, somewhere around $15 for the mid-grade service.
오늘은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2월 7일 영국의 그룹 비틀즈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스타, 영국 리버풀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 출신인 이 네 명의 청년을 보기 위해서 뉴욕 케네디 공항엔 엄청난 수의 10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9일 밤 비틀즈가 출연한 TV 프로그램 에드 설리번 쇼가 방송됐고 이날 방송은 7,300만 명이 시청합니다. 에드 설리번 쇼가 방영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일으킨 주요 범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비틀즈가 미국에서 공연한 1964년, 비틀즈의 노래는 미국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요 라는 노래로 미국에서 첫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노래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로 1963년 10월에 녹음한 노래입니다. 1964년 미국 싱글 레코드 판매의 60%는 비틀즈의 노래였습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 영국의 침략이란 말이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1964년 2월 7일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비틀즈는 음악으로 미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비틀즈 선풍이 일게 됩니다. 1812년 2월 7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해군 격리국의 하급 관리였고 8명의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로 사립학교에서 약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경제 관념이 부족했던 아버지 때문에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됩니다. 디킨스는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 12살 때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킨스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였고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있습니다.